조재면의 일본 연구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경기 침체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그 다음 다시 이제 경제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최인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환입니다.
예, 경기 침체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알아보면서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알아볼 부분이 최근 일본의 경제입니다. 최근이라고 하면은 흔히 2012년 이후에 아베 총리가 정권을 잡은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흔히 말하는 아베노믹스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그 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뭐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일본 경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다.
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은행에 제가 대출을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네, 네. 많이 받고, 예, 저도 뭐 기사도 쓰고 그랬습니다만, 네.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그 아베노믹스,
네.
예, 가장 그 첫 번째 정책이 과감한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금융완화 정책이라는 거는 결국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추다가 제로 수준 금리에도 일본의
네.
그 저기 경기가 안 살아나니까
네.
제로 금리보다도 더 낮췄죠.
네.
그래서 지금 일본은 이제 기준금리가 흔히 이제 마이너스 금리라고
네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네네.
보통 뭐 금융에 잘 이제 모르시는 분은 마이너스 금리는 뭐야 그러면은 내가 저기 뭐야 은행에 가서 공짜로 돈 빌릴 수 있나, 돈 안 주고도
네.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시장에서 당연히 저 돈이라는 거는 그 이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은행에 맡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저 연 뭐 5%가 됐건 저금리가 되면 연 우리나라처럼 1.25%가 됐건 당연히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면 예금을 하면
예금이자가
예, 이자가 나오는 게 당연히 네네. 자본주의의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근데 돈을 맡겨도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은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설명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개인이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 그냥 공짜로 빌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는 개인과 시중은행 간의 그 거래하는 금리가 아니고
네네.
그 중앙은행인 중앙은행과
네.
시중은행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할 때 그 기준으로 낳는 금리, 소위 얘기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보통 이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네.
시중 금융기관에게 돈을 많이 풀었다가 다시 회수를 했다 하면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통화량을 풀어서 이제 그 돈의 금융 시장 공급, 통화량 공급을 늘린다고 할 때 이제 제로 금리까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네.
맡겨도 이자를 못 받으니까
네네.
당연히 가급적으로 그 돈을 많이 이제 대출을 하거나 사업에 투자를 하는
풀려고
거겠죠.
하겠네요.
푸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금융기관 입장에서 오히려 돈의 금리 이자를 받기는 커녕
네.
그 맡길 때 오히려 보관료 같은 돈을 받게 되니까
네.
오히려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부의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그럼 시중의 은행도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과 거래를 하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네. 당좌예금 거래를 통해서
네.
만나죠.
네. 거기가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게 맡기지 말고 시중에 풀어라 이런 의미군요. 전부.
그렇습니다. 아. 네, 바로 이제 적합한 포인트.
아 네. 그렇군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금리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세히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노믹스라는 게 정책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경제 정책이죠. 네. 이코노믹스. 네.
뭐 한국에서도 보니까 과거 전 정부에서도 뭐 조이노믹스.
예.
제이노믹스, 그건 뭐 미국에는 레이건노믹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베 수상과 이코노믹스의 줄임말입니다. 어떤 겁니까 이거?
네, 그 흔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베노믹스는 아베의 경제 정책이라는 네. 이제 용어로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베노믹스는 그 아베 2010 2002년 12월에 네. 이제 두 번째로 네. 재수해서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을 총칭해서 말하는 거긴 하지만
네.
단순히 아베 총리 한 사람의 정책은 아니고
네.
흔히 지금 이제 장기 집권 중간에 야당에게 한번 정권을 네. 빼앗기긴 했지만 그 자민당
네.
일본 그 집권 자민당의 당시 그 아베 총리가 출범할 초기에 그 세 사람의 그 자민당의 파벌 영수의
네.
어떻게 보면은 세력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당시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은 그 지금 하고 있는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예, 예.
아소 총리 한번 했었죠.
예, 예전에 한번 예,
짧게 한번 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 2016년 정치자금 수수료에서 물러난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정 담당 대신
네.
이 세 사람의 공동 경제정책을
아.
합쳐서 아베노믹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 사람의 그 정책이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민당 안에서도 원래 일본의 정당은 파벌이 많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파벌들이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정책이군요.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당시 이제 일단 그 아베 총리가 총리에 오르면서
네.
그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거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
네.
그에 앞서서 2006년 9월에
네.
52세로 일본 역사상 최연소 총리가 된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 예전에 한번 했었죠.
예,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네.
사실상 아베 총리는 그 정치 또 물론 이제 나이도 좀 어려서 빨리 된
네네.
탓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미성숙과 그 경제 정책 실패로 결국 1년 만에 퇴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두 번째로 이번에 등장을 하면서는 그러한 그 실패한 경험을 살려서
네.
어떻게 하면 일본을 제대로 한번 자기가 이제 끌고 가볼까 하면서 이제 경제 정책으로 내건 게
네.
일본의 강력한 일본의 부활을 아주 경책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럼 아베노믹스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일본의 부활,
네.
강력한 일본의 부활을 추진하기 위한 경제 정책이다.
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하게
네네.
당시 상황을 좀 한번 보면요. 그 아베 총리가 바로 취임하기 직전에 보면은
네.
일본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안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 앞에 이제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었죠.
네, 네,
지금
예.
민진당으로 바뀌었는데
그 어떤 정치 상황이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5년 동안 총리가 6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다음 극도의
네.
정치 불안과
네,
불신감.
네.
거기에다가 경제는 그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까지 쳐져갖고
네.
뭐 당시에 보면은 진짜 일본 경제 뭐 침몰이라든지 아주 극단적인 평가가 나올 정도로
네.
아주 일본 전체가 그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장기 침체기에서도 최악의 그런 어려운 국면에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패배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후에 이제 했던 것이 아베노믹스인데 구체적으로는 흔히 세계의 화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흔히 이제 보통 뭐 일본 국내에서
네.
정치인이니까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나의 정책을 따라라. 나의
네.
목표는 앞에도 말씀드린
네.
강한 일본 경제의 부활이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제 세계 화살을 쏘겠다라고
네.
해갖고 아주
네.
이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는 좋네요. 이게
네, 아주 좋습니다.
좋고요. 네.
뭐 오늘 직접적으로 뭐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네.
그 세계 화살로 보면은 일본 또 전국 시대에 뭐 일화도 있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네.
그 세계 화살에 얽힌 일화도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아베노믹스 관련해갖고는 이제 세계 화살 화살은 흔히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완화 정책, 두 번째가 기동적인 재정 정책.
재정 정책.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성장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조금
네.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네네.
드리면요. 그 첫 번째 화살인 대담한 금융 정책으로 금리를
네.
낮추고
네.
돈을 풀어서 엔화 약세를 유도해서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화살의 목표였죠.
네, 그렇군요. 그 전까지는 좀 엔고가 꽤 심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바로 이제 그 엔고를 엔화 약세로 유도해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다시 높이겠다.
제가 그 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 한참 엔고일 때 일본에 있다가 엔이 싸지니까 한국으로 왔습니다.
아, 고생하셨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금리를 원래 뭐 낮췄는데 마이너스까지 내린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화살을 쏜 결과 한유 저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네. 실질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일본 기업들이 아주 이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기업이 이익이 많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설비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네.
고용을 늘린다든지
네.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게 사실이고요.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화살이 이제 먹혔다고 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한 정책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고
네.
국내 총수요를 확대해서 내수 경기 회복을 꾀한 것이었죠. 그래서 뭐 두 번째 재정 정책도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내면서
네.
2017년
네네.
올 이제 상반기 현재는 그 두 번째 화살에 이어서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경제 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네.
그런 세 번째 화살이 쏘아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출 확대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 수출 확대를 해서 이 수출 기업들의 소득, 그러니까 수입을 늘리고 그걸 다시 이제 고용으로 전환시키는 선순환이네요.
네, 이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뭐 선순환이 확실히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이견이 있긴 합니다.
최근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그 이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니까 그걸 이제 고용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 그렇게 안 하는 기업들이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을 밀어서 가지고요. 노동조합이 일어나서 월급도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왜 관제 데모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상당히 예, 재밌게 봤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도요.
네, 뭐 저도 뭐 얼마 네. 전에 이제 외신을 네. 통해서 보긴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도 그 춘투라고 하죠.
네.
봄의 전투.
네.
이제 노동자 단체들이
네.
이제 그 경영자를 대상으로 임금
네.
인상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뭐 좀 이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조금씩 그런 이제 시위라든지 주장의
네네.
목소리가 나타나긴 하는데
네.
사실은 정말 일본 국민성이랄까요?
네.
아니면 일본 기업의 특성이랄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노사 간에 워낙 좀 합의가 잘 되고 아,
협조형 상당히 네, 협조가 잘 되는 느낌도
아마
있습니다.
아마 뭐 우리나라의 네. 그런 저 노동 노조 단체 네. 그런 시위하고는 조금 규모나 성격이 좀 많이 달라서
그것도 이제 네. 일본식 경영의 하나에 들어갔었죠. 그 노사 협조형이라고 할까요?
네. 네,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화살로 이제 정책을 했는데 뭐 다 깨놓고 이야기해서 아베노믹스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저도 좀 궁금해갖고 종종 자주 찾아봅니다.
네.
최근에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해서
네.
일본 내 뭐 실질적인 이제 기업이라든지 소비자들의
네.
반응은 어떤지, 언론의 반응은 어떤지,
네, 네.
일본의 경제학자나
궁금합니다.
예,
네.
저도 궁금해서 뭐 이제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뭐 조금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아베노믹스가 지금 뭐 5년
네네.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획기적으로 그 일본의 저생산성이라든지
네.
일본 산업의 구조적인 혁신
네.
이런 거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고용되고 있는 회사원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종업원 입장에서 기대한 만큼 높은 임금 상승은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네.
이런 뭐 비판적 비판. 시각이 네.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만 근데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일본의 그 해외 수출 증가라든지
네.
그 아베노믹스가 실시되기 이전인 시대의 그 장기 침체기의 임금 상승률과
네네.
비교한 지금의 임금 상승률
네.
또는 앞에서도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지금 완전 고용 상태로 부인난을 겪을 정도로 사회 곳곳에 일자리가 넘치고 있다든지
네.
이런 긍정적인 그 지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가시적 성과가 많이 나타나가서 일정 부분 아베노믹스는 상당히 그래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사회에 활기를 넣은 거는 뭐 확실하다 이런 네, 거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은 이제 정책들, 예를 들어서 금융 정책에서 통화량을 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부가 거의 찍어서 내는 이렇게 돈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앞에서도 조금 이제 비판적인 걸로 설명을 한 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임금이 인상이 된다든지 일자리가 높아지는 게 기업들의 새로운 어쨌든 아주 혁신적인 네네, 기업들이 창업이 되고 성장이 되고 새로운 분야의 업종의 기업들이 미국처럼
네,
전례 없이 보지 못하던 새로운 신업종, 신업대의 기업이 뭐 창출된다든지
네,
이런 게 돼야지 진정한 이제 생산성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뭐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어서 또는 뭐 엔화 가치를 낮춰서
네,
좀 수출을 늘린다든지 하는 거는 좀 임시적인 미봉책이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많고, 특히 이제 재정 문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네네, 국채 발행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어휴, 가뜩이나 선진국 네, 중에서 가장 재정 적자가 크고 네, 그 저기 뭐야 재정 적자가 네, 커지면서 일본의 그 뭐 국가 신인도 같은데도 조금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하는 걸로 봐서 이런 일본의 경기 회복 아베노믹스를 통한 일본 경제 성장은 곧 끝날 것 아니냐
네,
뭐 또 이런 좀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뭐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일본에 가면은 좀 느낌이 다른가요? 예전에 비해 가지고요. 일본에 최근에 다녀오셨던
예, 예, 네, 뭐, 예, 저는 뭐 분기별로 일본 네, 시장도 좀 조사하고 현지 네, 분위기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네네,
예, 올 1분기 3월 말에도 예, 규슈 지역에 좀 다녀왔었습니다.
네네,
오사카 지역하고요. 그좀 최근에 한 지난해 이후에 올해 한 서너 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게
네,
일단 공항에 들어가면서 우리 조 선생님도 뭐
네네,
아마 방일해 보셨으면 네,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활기가 넘칩니다. 예를 들어서 입국에 대열이 길어졌다든지
네,
전에보다 외국인들의 그런 방문객들이 급증해갖고
네,
외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일본을 찾는다거나 느낀다든지, 또는 뭐 관광지 같은 데 가서
네,
좀 저 숙박시설을 예약을 비싸졌어. 하려고 보면
네,
일단은 예약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죠? 가격 보고요.
네, 예, 예. 뭐 저도 한 5, 6년 전에 네, 비해서 도쿄나 오사카 지역에
두 배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호텔
네,
아마 가격 체크해 보면은 정말 많이 네네, 높아진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 어떤
네,
좀 소비 시장에 살아나는 분위기,
네,
또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의 급증하는 추세라든지 그리고 상업시설이나 쇼핑시설을 방문했을 때 일본 내국인들의 좀 씀씀이가 전에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활기가 있어 보인다든지
네,
이런 그 소비시장의 징후로 보더라도 예, 뚜렷하게 아베노믹스가 한 지금 5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소비시장은 많이 좀 활성화되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이렇게 긍정적인 활력이 네, 넘치고 있다는 거는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토리 세대라고 해서 이런 세대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이 일본이 경기 침체가 90년대부터 경기가 침체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이제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침체기를 그렇죠, 겪었던 예, 예, 거라서 2012년, 13년에 사토리 세대라고 나왔었거든요. 득도한 세대. 이제 뭐 별로 욕심도 안 가지고 뭐 그런 세대가 이제 등장하기도 했었는데 조금씩 그것도 변화가 생기겠어요.
네, 그래서 뭐 네, 저기 뭐야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3포 세대, 5포 세대 네네, 그러는데 사실 그런 포기 이런 게
네,
일본식 표현이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에서 지금 조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침체가 오래되면서 한 뭐 저기 90년대, 2010년 정도까지 한 20여 년 동안은
네,
제대로 된 저 비정규직 말고 제대로 된 정규직은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네,
주로 그냥 뭐 알바 정도 좀 해갖고
프리타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예,
프리타라든지
예, 뭐 그런 용어라든지
네,
대부분 뭔가 미래에 대해서 좀 자신감과
네,
밝은 미래가 예정이 되는 게 아니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침체되고 수동적이 되고
맞습니다.
굉장히 그 스스로가 뭔가 위축돼서
네네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자신감을 잃고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우울한
네,
회색빛 미래
네,
이런 거에 사람들이 이제 체념하고 아주 길들여지다 보니까
네,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푹 가라앉은 느낌. 이제 그런 게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제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은 자신감을 되찾고 네. 활력을 갖고 이런 사회 분위기에 뭔가 이런 전환기
네.
이런 거 자체를 자극을 준 것만으로도
네.
일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한국에서 욜로 세대라고 있는데
네, 예.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많이 들어요.
네, 그것도 뭐 3포 세대 이런 것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네. 우리도 뭔가 긍정적으로 아이 그냥 한번 인생 좀 더 즐기자 이런 느낌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라고 할까요? 이게 일본의 경제라는 건 전망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소장님 생각으로는 이제 뭐 가까운 전망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그 앞에서도 아베 총리 직전에
네.
일본 경제가 좀 계속 더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 불안정이었거든요.
네네.
그 국가 지도자가 1년을 채 못 채우고 막 바뀌다 보니까
네.
뭐 여야 간의 정권이 바뀐다든지 총리가 같은 당에서 나와서 정책이 그 일관성 네네. 있게 집행이 안 된다든지 사회 전체적으로 구심점이 없다든지 이런 정치 불안정 요소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이제 정치와 경제는 동전의 앞뒷면 같다.
네네.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에게 아주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지
네.
경제도 좋아진다. 뭐 이런 게 일반적인데 현재 일단 일본 입장에서 조금 유리한 것 중에 하나가 정치권에 아베 총리가 지금도 이제 장수 총리의 반열에 들어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재 자민당 총재를 3연임할 수 있게 최근에 자민당 내부 규정이 바뀌었거든요.
원래 수상은 임기가 없는데 보니까 그 그렇죠. 정당의 총재가 임기가 그렇죠. 3년씩 해서 예, 예, 6년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전으로 이제,
예, 예, 이제 3연임이 네,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네.
예, 현재 추세라면은 그 아베 총리의 지금 뚜렷한 경쟁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민당 총재가 그러니까 다수당의 총재가
네.
총선에서 이제 승리할 경우에 총리가 되는 게 1분씩
네.
후예니까요. 그 2021년 9월까지는 저 아베 총리가 현 추세라면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유리한 점은 오는 2020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도 겪은 것처럼 올림픽을 앞두고 일본도 지금 막 경기장 건설 얘기가 네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 인프라라든지
네.
경기장 건설 등 올림픽 특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안정에다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네.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 아베노믹 그 아베 마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아베 마리오를 볼 수 있는가 이렇게
네, 그런
그렇군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상황이지
네.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로는 어떤가요 지금?
예, 네. 실제로 올 1분기 일본 기업들의 네. 경상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급증했습니다. 이러한 증가폭은
네.
2013년 4분기 26.6%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일본의 1분기 기업 매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해서 역시 전분기인 2.0%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 1분기
네.
예, 저 국내 총생산이죠. GDP도
네네.
전분기 대비 연율로 2.2%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
예, 그렇습니다.
있네요.
실질적으로 네. 그 일본의 GDP는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네.
2005년에서 2006년 6분기 연속 성장세 이후 11년 만에 최장기간 성장 행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저는
네.
이런 아베노믹스의
네.
최근에 그 호전된 경제 지표를 보면서
네.
그 우리나라도 지난달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새 정부가 지금 의욕적으로
네.
경제 대조약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좀 합심해서
네.
다시 경제 성장에 매진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게
오늘도 마지막은 이제 덕담으로 네. 이렇게 보통 일본 경제를 우리가 경쟁자라고만 생각하는데 일본 경제가 좋으면 한국 경제도 좀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뭐 보면은 이제 일본이
네.
워낙 이제 과거사 문제라든지
네.
우리가 또 경쟁 강대로
네.
많이 이제 꼭 일본보다는
라이벌로.
앞서고
네.
싶다라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희망이나 네. 뭐 바람이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은 이제 경쟁자로만 생각하는데 저는 경쟁자라고 하더라도 좀 선의의 경쟁자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시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네. 아니면 국가 정책을 운영할 때도 일본하고 뭔가 일본을 잘 활용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쓰면은
네.
한국 경제에도 좋고
네네.
이웃 나라인 일본 한일 관계에도 좀 우호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에
네네.
일본 경제가 잘 굴러가는 게 한국 경제에도 훨씬 더 좋은 게 많다.
덜 잘 굴러갔으면 좋겠고요.
예, 이게 경제적으로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인 일본이 좋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도
네.
수출하기도 좋고
네네.
우리의 젊은 훌륭한 젊은 인재들이 정말 일본에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일본에 가서
예, 돈도 벌고.
예.
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지금 최근 일본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동안 4부작으로 특강 해주신 최인환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